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수요 성경 공부로 모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속적인 욕망과 타협하며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오니 마음에 쌓인 교만과 어리석음의 신을 벗어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듣고 배우는 말씀이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켜주시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한 해도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길 간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태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엣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끝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좀 세워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목표 중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새해 첫 수련회가 성경 통독 수련회입니다.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성경 1독에 대한 기대를 갖기 이전에 내가 5일을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젊은 2030 청년들도 그랬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격려차 방문해 주신 담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의 특별 통독 시간은 우리 참석자들에게 큰 격려와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4박 5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모두가 함께 합독하여 읽으면서 솟구치는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고 4박 5일의 시간이 천국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0살, 13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91세의 권사님을 모시고 온 딸, 목발을 짚고도 포기하지 않은 집사님을 보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했던 한 교우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고백을 했던 것은 2026년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도 성경 1독을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결심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 신을 벗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신을 신겠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시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이란 말은 ESV 영어 성경에는 Obey Only Hi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듣는 것을 넘어서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Obey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순종과 복종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순종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는 마음의 상태와 동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통독 수련회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참석했던 한 청년이 수련회를 마칠 때 고백한 스스로 이제는 성경을 읽겠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 땅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망의 신을 벗고 주님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그분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버리고 또 배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이후에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또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반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반복된 죄를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의인에서 악인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 욥, 다윗과 같이 의인을 지켜보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있었을 때 사람들은 사무엘만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모세를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사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민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멈추지 않고 또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나일강은 단순한 물을 공급하는 강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농업의 원천이었습니다. 영토 대부분이 사막인 애굽은 나일강의 자국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시대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이 재앙은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줄의 역할을 했고 농경을 가능하게 했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두는 농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풍요는 애굽 문명의 발달과 번영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과 같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나일강이 악취가 나고 강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곡식밭이 마르고 어부들은 탄식하며 애굽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도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나일강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며 온 세상 자연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애굽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멈추지 않자 하나님은 총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소수의 애굽인들과 이방인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할례도 받고 유월절 절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수아, 다니엘, 에스더, 누가와 같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매일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애굽에 살며 애굽의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을 때 회개하고 그곳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의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들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굉장히 달콤하고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또 그 죄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솔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왕 야빈과 그의 연합군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 다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과의 엄격한 단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정치적인 관계 단절은 물론 종교적으로나 문화적 접촉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단호하게 이 단절을 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이 접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가나안과 동화되어 흡수되거나 결국에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했지만 그 땅의 민족들, 곧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시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넘겨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적으로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과의 엄격한 단절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어딜 가나 꽃과 나무가 있는 곳에는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에도 잡초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잡초가 땅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흙땅에도 뿌리를 내려서 밭이 잘 갈리게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한 번에 다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가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털을 잡게 하셨지만 그 땅의 잡초와도 같은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선택은 이스라엘을 350년 동안 큰 어둠의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기에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란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 곧 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평화시에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주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외적인 공격이나 지배를 당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말로 사사 중에 여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한 정보로 라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것과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을 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시대의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녀가 사사로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를 찾아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사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분명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사로서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드보라가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할 지도자를 세우고 또 거룩한 전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승리의 선포를 외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군사 만 명을 죄송합니다. 모아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비롯해 그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지만 명령을 들은 바락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과의 동행을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한 여인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집결하고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에 집결합니다. 전투에 앞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드보라의 예언과 같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시스라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군대가 진멸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드보라 이야기의 절정은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죽음입니다. 앞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는 바락의 군대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한 후 부지런히 도망했습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이방 여인의 천막이었습니다. 그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도망하느라 피곤했던 그는 그곳에서 깊이 잠들었고 야엘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를 죽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드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바락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임을 바락에게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이스라엘의 참된 재판관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예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왕의 칭호를 붙인 제왕 시편들이 여섯 개나 있고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적 존재를 허무한 것, 인간 장인들이 만든 장신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심판자로 암몬, 모압을 비롯하여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거대 제국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에게 철기 문화와 같은 전쟁의 무기나 지혜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말씀으로 여겨지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 안에 빛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나는 오늘도 애쓰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매일을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복하여 무너지는 이유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사기의 시대에 이 전쟁은 드보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락의 이야기는 더욱 아니고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진정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드보라와 같이 우리의 모든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군대를 이끌던 시스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더욱 맹렬하게 끝과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진격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요 끝판왕과 같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20년의 학대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드보라를 보내셔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심한 학대에서 그냥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의 왕 야빈을 진멸하기까지 밟아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의 왕 야빈을 진멸하셨을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 말씀의 뒤에 항상 함께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메소보다미아를 8년 동안 섬겼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을 고통당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끄럽게도 또 악을 행하여 20년의 학대를 당했지만 그들은 희미해져가는 신앙을 붙잡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왜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붙잡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란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는 피조된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창조주요 능력이시며 변치 않는 영원하신 분을 뜻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또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여호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3장 3절에 나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일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고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기도의 모든 열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분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바로 약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이 닥쳐온다면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부르짖읍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부끄러운 또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 앞에 더 이상 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전에도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만 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이후에도 죄를 반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반복된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시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회초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나 또다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벌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지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 매일 나아가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시편의 약속처럼 그분은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내어 반드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더 이상 주님을 뵐 낯이 없을 때에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신을 신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인생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고 악을 떠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육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